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서 새로운 미북 순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이어 지난해 6월부터 미북 사이에 세 차례 순회 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됐지만 미북 관계에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며 지금도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진전이 있는 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익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시위대와 경찰이 이공대학에서 어제와 오늘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공대학을 포위했고 학생들은 학교를 빠져나가기 위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맞선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홍콩 이공대학은 홍콩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립명문대학입니다. 현재 대학 안에는 시위대 약 1,00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홍콩 이공대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현지 언론들은 이곳 현장이 정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안의 초중고등학교가 오늘에 이어 내일도 문을 닫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스테파니 그리셈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인들의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며 미국은 시위대에 가해진 치명적인 무력과 심각한 통신 제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란 지배층이 국민들을 방기하고 개인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서 중앙정부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광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는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어제 연설에서 시위대를 폭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자사 통신 장비의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화웨이가 이례적으로 76조에 달하는 성명을 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성명에서 자사가 만든 첨단 장비들은 이제까지 대규모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한 심각한 보안 유출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비의 원산지같이 관계없는 요소를 따진다면 통신 장비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몇몇 나라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보기관들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합니다. 화웨이 성명은 또 미국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화웨이를 불공정하게 대한다면서 통일된 기준과 외부 감시 조직이 이런 시도를 막고 공평한 경쟁의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사임해 과도정부가 출범한 볼리비아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어제 수도 라파즈에 식량과 연료를 공수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라파스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마마 생필품 반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최근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자 지난 10일 사임하고 바로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계속해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자니네 아니스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은 서둘러 투명한 대선을 치러 볼리비아의 민주적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 인민해방군 발표를 인용해 자국산 함모 001A함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뒤 남중국해로 가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001A함은 첫 중국상 항공모함입니다. 중국은 항모로 이 배 외에 실전 배치한 야오닝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01A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들은 001A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가 내년에 대선을 앞둔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B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유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며 곧 만나자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달 말로 예정했던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 가운데 북한인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1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추가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돼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추가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곧 만나자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건 지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 개라고 부른 사실을 언급한 한 텔레비전 진행자의 트위터 글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미스터 체어맨,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활기없고 매우 느릴 수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니라며 그는 사실 어느 정도 그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며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만나자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공식 발표한 지 10시간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북 양측이 실무협상을 통한 진전을 거쳐서 추가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긍정평가하면서도 대화 재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새로운 조미 순회 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면서도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계관 고문은 미북 양측이 지난해 6월 이후 세 차례 정상회담 등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미 관계에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 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이어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이름의 담화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한 연합훈련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해 조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이 훈련 연기를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화 복귀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은 특히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이름에 담화해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나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부차적 문제로 돌리면서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요구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나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벗어나 실무협상 재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2월에 2차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결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또다시 지속되온 미국과 북한의 교착 국면이 지난 14일 북한의 담화를 계기로 대화 재개 쪽으로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밤 9시 30분께 담화를 내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재상국을 통해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12월 중 2차 실무협상을 열자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입니다.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측도 그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던진 거고 북한도 다시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실무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하거든요.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위해 계획된 미한 군사훈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서 북한은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연합공중훈련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한 연례 안보회의 참석차 서울로 가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용기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미한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입니다.
We will adjust our exercise posture. Either more or less, depending on what diplomacy may require.
그러자 북한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은 14일 담화를 내고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조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은 또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믿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2차 실무협상이 12월에 열릴 수 있지만 타결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던 지난번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을 감안하면 2차 협상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should be optimistic that any new meeting will
2차 실무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것은 최대 쟁점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미북 간에 여전히 커다란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비밀 핵시설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대급부로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대북안전보장,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조건으로 석탄과 섬유 수출 등 대북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보상책을 미국이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의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한 군사훈련 중지, 한국 내 첨단무기 배치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제재 해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김명길 대사의 성명도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말해 북한의 1순위 관심사가 제재 해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영변 핵시설과 비밀 핵시설 폐기와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반출 또는 폐기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입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의 핵심 내용은 자신들의 핵능력 중에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고 제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용하는 그런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협상에 끌려가면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금강산 관광 허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we've said, okay, what if we put this on the table? What are you willing to put on the table?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미북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전망입니다. 하나는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돼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나 모종의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차로 영변 핵폐기와 핵활동, 미사일 발사 동결에 합의하는 겁니다. 이 경우 검증과 폐기는 일단 영변에 국한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북 3차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말했습니다.
12월 초나 중순에 실무협상을 개최하게 되면 그것에 기초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내년 초 1월이나 2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다른 경우는 미북 실무협상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켄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Mor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maybe even another SLBM test. They'll work their way up.
또 북한은 미국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수뇌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예,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 입장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평화행동이 한반도 등 주요 대외정책에 대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10명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략과 과정, 능숙한 리더십이 결여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비판적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신중한 대북 외교를 주장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북한 지도자들은 세대에 걸쳐 약속을 어기웠다며 미국은 인내심과 경험,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외교적 과정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단순한 악수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런 의원과 지지율을 앞다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평화행동 측은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특히 평화협정은 미국과 영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평화운동단체들이 촉구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에 힘을 보태는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없이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제로섬 방식으로는 한반도 외교가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북 양측이 평화 보장을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부티지지 시장은 인식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평가했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켜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하는 접근 방식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다만 부티지지 시장은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돌리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비난하면서도 평화 과정에 대한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은 핵무기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은 늘 좋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엔 초점과 목표 혹은 경로가 결여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은 또 제재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제재를 높이고 김정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계획과 준비, 사전 숙고가 결여됐다며 미국은 얻은 거 없이 북한에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행동은 부커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심사숙고된 전략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타이완계 기업인 앤드류 양 후보와 툴시 가바드 하원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북 관여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양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한반도의 정치 환경을 개선하고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북 관여는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조건 없는 대북 관여를 지지하며 미국의 오랜 개입주의 역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원인이고 북한이 여기에 매달리게 한 것으로 생각하는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또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장관은 적국과 만나 대화할 의사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본질이 결여된 쇼에 불과하며 독재자의 적법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북한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으로 시사하는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방영하자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망발을 했다는 겁니다. 통신은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간의 초보적인 채무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비난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대선 홍보 영상이 발단이 됐습니다.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는 최근 30초 분량의 영상 홍보물을 제작해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are praised, our allies.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대통령 때문에 세계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받고 동맹들은 밀쳐졌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특히 폭군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내며 김 위원장을 폭군으로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북한의 적나라한 비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는 15일 성명을 통해 독재자 김정은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러브레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중간선거 유세에서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며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바이든 전 부통령과 북한의 설전은 이번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5월 유세에서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고 반문하는 등 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에 비유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 발언 이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치 않고 끝까지 개선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을 한국에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일본과 협력해 이 협정을 갱신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협정이 그들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협정 종료는 경쟁국들에게만 이롭고 역내 안보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한일 양국이 이견을 좁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한일 갈등은 한국과 일본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와 역내 안보 증대를 위해 두 나라 간 갈등 해결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효과적이려면 미국 측도 우리의 공약에 대한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그런 능력은 미군의 태세를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보단 재정적 기여에 대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최근 정책 결정으로 인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VOA에 다른 나라들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순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완전히 분리된 정책을 갖고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미국의 국가안보 장치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50억 달러에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갖가지 근거를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을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느닷없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대통령을 설득해 금액을 47억 달러로 낮췄지만 한국의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 청구할 산더미 같은 내역에는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부터 준비태세와 관련된 비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연합훈련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에는 한반도에 항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전략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당국자들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따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궁지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사안에 대해 많이 우려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은 백악관으로부터 정해져 내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금액이 유사시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갔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미국과 한국 양측이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이 한국에 잘 통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미국의 요구가 지나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양보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청한 미국에 대해 한국 내 강한 반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통일부사나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한국인의 96%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더 많은 방위비 분담에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올해 말까지 증액된 금액으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들이 안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담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과 같은 부자 나라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미군 병력을 철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혼자 수십억 달러를 부담할 순 없다는 겁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한 일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비용을 내기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계속 표출됐고 급기야 지난 8월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분담금은 8억 3천 달러, 올해는 9억 2천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토지와 인력 제공, 각종 수수료 감면의 지원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훨씬 높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독일보다 분담금 비중이 더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 측에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상당한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realistic to have a negotiation about how much South Korea pays for our presence in South Korea. And perhaps a 10 or 20% increase in that kind of support.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에 대해 협상하는 건 현실적이며 10에서 20% 정도 증가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적절하고 바람직한 수준이란 겁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의 이런 지적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500% 인상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규모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의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 이익을 내겠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signals that there's trouble amongst the allies and the countries defending against North Korea. It enables North Korea and China to drive a wedge between
미국의 요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과 해외 주둔 전략에 반하는 것이며 동맹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예, 이번 주말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재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변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변화에 따른 조건부 재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알렉산더 더시바오 전 주한대사는 VOA에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태를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 쪽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점은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more active diplomacy at an earlier stage might have avoided this crisis.
미국이 초기부터 한일 갈등에 적극 관여했더라면 지금의 국면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버시바우 전 대사는 양국 갈등이 정상 간 이른바 톱다운 차원의 교착 국면인 만큼 에스퍼 장관이 관여하더라도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Has made clear since he took office that he doesn't attach high value to U.S.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국의 동맹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은 채 거래적 접근을 선호해왔다는 겁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 시 불만은 표출하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달리 동맹 문제는 일상적인 고민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해결의 변수라는 데 공감하지만 동맹의 가치를 두지 않은 태도를 감안할 때 중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동맹 불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돼 미한 동맹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aybe feel even less of a commitment to keep U.S. troops there.
파기는 한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견을 부추겨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더욱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지소미아가 미한 동맹과 무관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영내 안보 구조의 핵심인 지소미아의 유지를 거부한 건 미한 동맹의 기초를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지소미아 문제 해결은 이미 미한일 모두에게 국방, 외교 실무 관료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nd if Trump is not interested and doesn't want to, you know, get involved, then it probably can't.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동맹 간 갈등 중재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관여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다음 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다음 달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가 다음 달 10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원하고 있다는 전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BOA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그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올해는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난 2014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표결을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4년 연속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왔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안보리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에 미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만큼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s, we should press them for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but human rights shouldn't be ignored.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해야 하지만 인권 또한 무시돼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새로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안보 군사 이슈를 또 중요시 거론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말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과 기관 3곳을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 we haven't noticed any progress on human rights, so we keep.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북한 인권에 관한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관행을 지적하며 계속 압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지난 6월 비오에 그런 지적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추방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등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법률적 근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세계 기독교 연대 등 수십 개 인권 단체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우려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 의원,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 호주 대법관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장 등도 단체들의 성명에 공동 성명을 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요?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이 당사국인 유엔 고문방지 협약인데요. 이 협약 3조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도 비슷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가면 고문이나 처형을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추방하지 말아야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 등은 모두 북한 정권이 송환된 자국민들에게 고문과 살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튼 영국 상원의원은 이 때문에 북한 선원의 북송은 베를린 장벽을 넘어 명백한 죽음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국제난민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법 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살인범 등 비정치적 중범죄자는 국제난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휴먼 라이츠 워치는 난민이든 아니든 국제인권법은 그 누구도 실질적인 고문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하는 걸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난민법 3조 역시 이런 국제협약에 근거해 대상자에게 인도적 보호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절대적 금지에 기초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법도 위반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한국의 헌법 위반이란 지적인데요.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한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에 따라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 선원 2명도 북송 대신에 한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판결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이들의 범죄 여부와 망명 의사를 독단적으로 판단해 북송시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이들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통일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흉악범죄자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협의에 따라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선원들이 망명의향서를 작성은 했지만 남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망명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흉악범이라는 근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보다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흉악범으로 판단한 선원들을 송환했다는 설명이군요.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하지만 한국 정부가 명백히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며 탈북민 강제 송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엔 송환된 선원 2명의 안전과 권리 보장, 생사 확인,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또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예, 북한 석탄을 적재한 채 7개월 넘게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하지 못했던 동탄호가 베트남에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실려 있었던 문제의 석탄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해상을 전전하던 동탄호가 최근 베트남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14일 BOA에 베트남 정부가 이 선박의 호치민항 입항을 허가했다며 지난 9일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베트남 세관이 이 석탄을 보관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도 동탄호가 15일 현재 호치민 인근 수아이랍 강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동탄호는 지난 5월부터 베트남 붕따오항 인근 해역에서 줄곧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 입항으로 지난 7개월간 계속돼온 동탄호의 공해상 표류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해역에 억류돼 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려있던 북한 석탄을 옮겨받았던 선박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한 문제의 석탄을 싣고 말레이시아로 향했지만 이를 알게 된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탄호는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왔지만 여기서도 입항 허가를 받지 못했고 선주 회사가 있는 베트남에도 입항하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인근 해역에 머물었던 겁니다.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베트남 회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또 다른 베트남 회사가 용선, 즉 빌려 운항했고 이어 중국의 회사가 재용선에 운영하던 중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박을 용선에 또 다른 업체에 빌려줬던 베트남의 보스코사는 앞서 BOA에 믿을 만한 중개인 채널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산 석탄 위탁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빌렸다며 적재 화물이 북한 석탄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선박업계 관계자는 동탄호가 의뢰받은 화물을 운반했을 뿐 대북 제재를 위반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도와 다르게 제재 위반 선박이 됐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안게 됐다는 겁니다. 동탄호와 비슷한 크기의 선박들이 하루 만 달러 정도를 버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 7개월간 발생한 피해는 약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와이즈 어네스토가 압류된 데 이은 동탄호의 운항 불능 사태로 대북 제재에 대한 업계 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와이즈 어네스토와 동탄호가 문제됨으로써 현실화되고 경각심을 심는 데 계기가 된 거죠.
한편 베트남 정부가 동탄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원소유주인 북한에 돌려줄 수도 또 이를 불법 거래한 인도네시아 브로커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남포항에서 실린 이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와이즈 어네스토의 억류로 당시 거래는 무산됐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국적의 브로커는 석탄 하역이 가능해진 이후 말레이시아의 한 철강 회사와 석탄 거래 계약을 맺었지만 이마저도 말레이시아 당국이 동탄호의 입항을 막으면서 사실상 거래가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석탄이 다시 말레이시아로 향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압류해 직접 매각한 와이즈 어네스토의 사례처럼 문제의 북한산 석탄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이 석탄의 처리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예, 북한은 중국의 연수생을 포함해 매년 400여 명의 유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북한 국적 유학생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유학은 개인의 자아 실현뿐 아니라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북한은 해외 유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의 중국 대사관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중국으로 유학 가는 북한 학생이 연수생을 포함해 매년 400여 명, 평양에서 유학하는 중국 학생은 13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는 지난달 이런 통계를 전하면서 중국 내 북한 유학생은 주로 이과와 공과, 신기술학과 전공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국 학생들이 선진기술과 학문을 배우기 위해 미국 등 서방 국가로 유학을 떠나는 추세와 달리 북한은 당국이 선택한 극소수 학생들에게만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은 선진 학문과 문화를 배워 더 나은 직장과 임금 등 개인의 자아 실현을 성취하는 창구이자 정부 입장에선 국가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관문으로 통합니다. 세계에서 해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2017년에서 18년 현재 110만 명의 외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기구인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3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가 19만 명, 한국 5만 4천 명, 사우디아라비아 4만 4천 명 등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17년에만 420억 달러를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138억 달러, 인도 75억 달러, 한국 유학생은 22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전공은 공학으로 전체의 21%, 비즈니스와 경영학 18%, 수학과 컴퓨터 17% 순이었습니다. 마리 로이스 미 국무부 교육문화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국제교육주간 행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미국인 유학생도 2016년에서 17년에 33만 명에 달했다며 해외 유학을 통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efforts to foster people-to-people exchange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contributors towards solving global challenges.
인적 교류를 더 강화하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란 겁니다. 하지만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미국 내 북한 국적 학생은 2017년에서 18년 현재 3명에 불과하며 북한에서 유학하는 미국 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3명도 일본에 사는 북한 국적의 제1한인이나 뉴욕의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의 자녀들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영국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해 일부 북한인들의 영국 연수와 유학도 단절된 상황입니다. 지난 7월엔 북한 내 유일한 서방국 출신 유학생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던 호주인 알렉시 글리시가 추방됐습니다. 중국 대학의 교수들은 2017년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 정부가 북한 유학생들의 입학을 일부 제한하자 북한 당국의 폐쇄적 조치 때문에 애꿎은 북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중국 하얼빈공대 수학과의 책민하우 교수는 당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북한 유학생들은 기초가 탄탄하고 우수하며 중국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한다며 북한 정부의 폐쇄적 정책과 군사력 증강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과 정권 유지에 너무 많은 자원을 집중해 젊은이들의 교육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모든 자원을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갖다 버리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원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나라를 개발하려면은 선진국으로 유학생들을 선진국으로 보내야 되지만은 일단 그 나라의 국가가 그 나라의 정부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죠.
스칼레트 총장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이 개인뿐 아니라 국비와 민간재단 기금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 유학생을 계속 보내는 건 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가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바란다면 국제사회와 북한 젊은이들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나라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8년 11월 18일 남아메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가이아나의 존스타운에서 사이비 교주인 미국인 짐 존스가 이끄는 900여 명의 미국 시민이 집단 자살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인디애나주에서 성직자로 명성을 얻은 짐 존스는 이후 1972년 인민사원 기독교회의 본부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긴 뒤 인종통합을 유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 집단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비난이 일기 시작하자 존스는 광신도들을 이끌고 남미의 가이아나 정글 일대로가 존스타운을 건설하게 됩니다. 짐 존스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하원의원 네오 라이언과 기자들 그리고 신도 가족 일행이 가이아나로 떠났지만 이들은 괴한의 공격으로 살해됩니다. 그리고 라이언 의원 일행이 살해된 지 4일 후인 1978년 11월 18일 사이비 교주인 짐 존스와 그를 추종하는 미국인 광신도 900여 명은 존스가 미리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독이 든 칵테일을 마시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는 어린이 250여 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928년 11월 18일 미키 마우스가 등장한 최초의 유성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가 뉴욕 콜로니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사람을 흉내낸 귀여운 생쥐 미키 마우스와 그의 익살스러운 행동은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이는 개봉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어렵게 살던 시절 자신이 주던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던 생쥐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미키 마우스였던 것입니다. 이후 디즈니의 동료 만화가였던 어브 아이웍스가 이 미키마우스의 동작을 형상화하고 디즈니 자신이 미키마우스의 목소리를 맡으면서 유성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까맣고 둥그런 귀에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생쥐 미키마우스는 1928년 11월 18일 개봉된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만화 영화와 캐릭터 산업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